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첫 탄도미사일 방어 합동 훈련이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 나라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구축함 존폴 존스호와 슈포, 그리고 카우이 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등이 동원됩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정보를 직접 교환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에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군이 림팩 훈련에 보낸 3대의 군함들 가운데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준비한 결의안 초안에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공식 통보하면 탈퇴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늘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영국의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10월까지는 이른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그러나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인정하지만 조약 50조를 발동시켜 가능한 빨리 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유럽인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과 편지에서 숨진 러시아 조종사 유가족에게 조의와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 대변인은 사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기 24 전투기는 지난해 11월 시리아 반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벌이던 중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터키군에 격추돼 조종사 2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 주에 최근 공습을 가해 무장조직 탈레반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VOA에 지난 26일 이뤄진 미군의 공습으로 인질 외에도 탈레반 전사 일부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인질들은 아프간 정부군 출신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신들은 쿤두즈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VOA에 당국도 민간인 사망 의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의 찰스 클리블랜드 부참모장은 아프간 군 당국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미국 시장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동정심 등 인류애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달라이라마가 해외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목적은 오직 티베트 독립에 관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인권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외국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최근 여성인권단체인 위민 오브 돈 유니온의 발렌티나 체레바텐코 조정위원장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체레바텐코 위원장이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외국 기관으로 등록돼야 하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유권자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당과 정책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인데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견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와는 달리 시민들의 권리가 바로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근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정당이 의원선거에 후보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지지정당 없음당에 투표를 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의원들은 모든 법안을 발의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당은 이미 2014년에 홋카이도 지역에서 10만 표 넘게 득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정당이 나올 수 있는 환경 또 이런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29도, 신의주 18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9에서 29도, 함흥은 17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Saving All My Love For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No. 'Cause tonight is the 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난주 국민투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금주령이 해제됐습니다. 미국인 군무원에 의한 20세 일본 여성 피살 사건 이후에 긴장이 이어져온 현지 미군 관계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또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 대해 커다란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리우 주지사가 직접 경고했다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투표 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이 투표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군요.
네,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여론이 영국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EU 잔류 쪽에 많은 표를 던졌던 영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후회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리그렛과 브렉시트를 합친 리그렉시트라는 말이 유행하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영국 정부가 EU 탈퇴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영국이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주요 기사로 뽑았습니다.
예. 리그렉시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합어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자, 뉴욕 그 타임스의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CNN과 영국의 BBC 방송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EU 탈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무 규정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영국 정부가 발동하지 않아서 탈퇴 협상을 아예 안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같이 EU 잔류 의견이 높았던 영국 내 지방의회가 국민투표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영국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에 국민투표 결과를 포함시켜서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재심판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영국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요구를 수용해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서방의 주요 매체들이 이처럼 브렉시트 현실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영국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국의 탈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EU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이 됐죠.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참석하고 내일은 영국 총리 없이 나머지 EU 회원국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첫날 회의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 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정상회의에 보고했고 나머지 EU 국가들 내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영국의 실제적인 탈퇴 절차와 관련된 협상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실제 그 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영국과 밀접하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온건파와 같은 이유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국의 EU 지원국 회원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맞서고 있어서 과연 내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이 온건파 회원국들을 이끌고 있고요. 강경파 국가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회의에서 EU 정상국 EU 회원국 정상들이 이제 영국의 탈퇴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게 된다면 좀 혼란이 잦아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영국 없는 유럽연합의 구체적인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9월에 정상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결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이번 EU 정상회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영내 이민, 경제,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보수당도 사임이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후임 선출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측은 신임 영국 총리가 EU 탈퇴 실무 협상 과정을 이끌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께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이 영국의 탈퇴 과정을 가능한 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영국을 상대로 보복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 관계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브렉시트에 따른 파장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 장병들의 금주령이 해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속 군무원이 20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미국과 일본 양국 사이의 현안으로 떠오른 직후 발효된 현지 미군 장병 대상 금주령과 영외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어제자로 풀렸습니다. 기지 사령관 명의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1개월가량의 영외 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미군기지 관계자들과 현지 주민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오키나와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키나와 현은 이번 미군 장병들의 영해활동 제한 조치 해제에 맞춰서 성명을 내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 최고 책임자인 로렌스 니콜슨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에게 미군과 그에 따른 군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네. 영해 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된 거니까요. 이 미군 장병들의 영해 활동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요. 해병대 장병들과 육군 공수부대원들을 비롯한 현지 주둔 미군 병력은 기지 밖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이번 조치 해제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술집에서 자정 전에 나와야 되고 또 오전 1시 이후에는 영해 출입이 전면 차단되는 단서 조항이 이번 해제 조치에 붙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로 조금 잡음이 가라앉을지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미군이 현지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집회에 수만 명이 몰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9일 열린 오키나와 현민대회에 이 지역 주민과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등 6만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전면 개정과 함께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해병대 병력의 철수를 요구사항으로 내놓았었습니다.
네. 자, 이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일본 집권 자민 공명 양당이 미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파의 경우 개정 방침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 소파를 적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완하고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었습니다. 또 미 해병대 병력의 철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불협 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Welcome to Hell이라고 크게 적힌 현수막을 들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군중이 시위를 벌이는 사진이 오늘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시위대는 다름 아닌 브라질 경찰관들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시위 현장에 모인 경찰관만 3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주요 외신 특파원들이 전했습니다. 이들 브라질 경찰관들은 또한 누가 리우에 오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보통 이 시위대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들인데요. 네. 이 경찰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최근 브라질 사회 전반이 전국적인 경제난에다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리우데자네이루의 심각한 재정난이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롯한 치안 안전 인력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재정난 때문에 이번 리우 올림픽이 커다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리우 주지사 대행이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리우 주지사 대행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CNN 방송을 비롯한 주요 외신이 전한 데 따르면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 대행은 올림픽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과 교통 등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연방 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림픽에 대해 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실상을 알려야 한다. 누군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올림픽은 커다란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르면서 보장돼야 할 안전이나 교통 문제에 투입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리우에서는 지난 17일자로 주 차원의 재정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도르넬레스 주지사 대행은 재정난으로 치안과 교육, 교통, 환경관리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리우 올림픽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리우 주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과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계속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게 태어나는 신생아 소두증 환자가 브라질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 바꾸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부했었고요. 현재 브라질 대법원과 의회가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일각에서 올림픽 개최지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 대법원이 논란 많은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민주당 내 진보 인사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했는데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또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총 150억 달러를 배상할 계획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부터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어제 남아있던 소송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대법관 5대3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낙태시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가 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일괄 낙태법을 텍사스주가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 또 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낙태 시술은 수술실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위급한 경우 자신의 환자를 근처의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큰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텍사스주 대부분의 낙태 시술소가 이 기준 미달로 해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실제로 2012년에 이 40여 곳에 달하던 텍사스주의 낙태 시설이 새로 낙태법이 제정된 후 이 절반이 문을 닫았고요. 이번에 대법원이 텍사스주에 손을 들어줬다면 이 텍사스주 내 진료소가 9곳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네, 낙태 시술소가 수가 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도시의 낙태 시술소만 남기고 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 시골 지역의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가난한 여성들, 특히 또 소수계층의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됐고요. 결국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보수적인 텍사스주가 여성들의 낙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면서 이는 임신과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텍사스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던 거죠.
네. 자,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대법원은 1973년에 임신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산모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임신 중기, 그러니까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주 정부가 이 산모의 건강에 관련된 경우에만 낙태를 규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판결이 바로 그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1973년에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던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는 또 대법원이 낙태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 가족계획협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낙태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바로 이 과도한 부담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히 또 주목을 끈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이 보수 성향의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이 8명이 됐고요. 이 대법관의 성향이 진보와 보수 이렇게 4명씩 반반씩 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동수로 나오면 하급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하급 법원에서는 이미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 동수로만 나와도 텍사스주의 낙태 규제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수면서 이 가끔 진보편에서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진보편에 서면서 텍사스주 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태 문제인데요.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크겠군요.
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 의원은 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클린턴 후보 유세 집회에 등장해서 연설했습니다.
I'm here today because I'm with her. Yes, her.
네, 워런 의원은 클린턴 후보 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는데요. 이달 초에 이 워런 의원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본격적으로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 관중의 함성이 대단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워런 의원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거죠?
네, 워런 상원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이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인데요. 원래는 하버드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일기 때 소비자 금융보호국 설립에 이바지했고요. 또 이 기관의 특별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금융기관에 맞서서 금융개혁을 주장하고 자유무역협정에는 반대하며 이 환경보호 또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핏 설명을 들으니까 클린턴 후보보다는 오히려 클린턴 후보와 경쟁을 했던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성향이 더 가까운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지만 이 젊고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을 움직이는데 워런 의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이 부통령 후보감으로 워런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워런 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 후보 또 부통령 후보 모두가 다 여성으로 채워지게 되겠군요.
네.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텐데 워런 의원이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후보 공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을 가리켜서 트럼프 저격수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워런 의원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싸우는 불안정한 구두쇠 이렇게 말했는데요. 워런 의원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Donald Trump says great, I ask, Great for who exactly? Yeah.
네.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할 때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냐고 묻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교육비 때문에 허덕이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또 사회보장제도에 기대서 간신히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골프 칠 여력이 못 되는 그런 가정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트럼프 후보는 자기 자신과 같은 부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을 꼽은 게 아닌가 싶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로 영국 파운드 하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골프장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클린턴 후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워런 의원은 또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두뇌와 배짱, 지도력과 함께 선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워런 의원이 트럼프 후보를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워런 의원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배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력한 금융개혁을 주장해온 워런 의원이 거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아온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모순이란 겁니다. 또 나중에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클린턴 후보가 앞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지지했던 점도 지적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진보 성향인 워런 의원은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워런 의원에 대해서 상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생산적이지 못한 의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워런 의원이 클린턴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물망에 올라있죠?
네. 버지니아주 출신인 팀 케인 상원의원, 오하이오 출신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트럼프 후보의 비판에 맞서서 워런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케인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특히 딱정벌레 모양의 비틀이라는 자동차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지난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총 배상금 액수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먼저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폭스바겐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 가운데 일부에 이 매연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발각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자동차 매연 배출량을 검사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거리를 달릴 때와는 달리 이 검사를 받을 때는 매연 배출량이 훨씬 적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가 일부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디젤 자동차는 연비와 성능을 좋게 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기 검사에서 걸리지 않게 이런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속임수군요.
네.
얼마나 많은 자동차에 이런 장치가 달려 있습니까?
네, 폭스바겐에 따르면 이런 장치를 탄 이 디젤 자동차가 1,100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안에만 약 50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배상 합의는 미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네, 자, 총 배상 액수가 150억 달러, 죄송합니다. 사상 최고의 액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 배상금이 쓰이게 되죠?
네, 미국 소비자들이 두 가지 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문제의 자동차를 폭스바겐사에 되파는 건데요. 논란이 일기 이전,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면서 폭스바겐의 자동차 값이 떨어지기 이전에 가치로 환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동차를 되팔지 않고 폭스바겐에 맡겨서 수리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인당 5,1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자동차를 다시 사들이거나 수리하는데 100억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나요?
네, AP와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복스바겐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금 외에도 벌금으로 27억 달러를 물게 되고요. 또 청정 배출가스 기술 연구를 위해서 2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 이런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클락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When I Was Young 함께 들어보시죠.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as if it were a foolish game, the way the evening breeze may tease a candle flame. The thousand dreams I dreamed, the splendid things I planned, I always built to last on weak and shifting sand. I live by night and shun the naked light of day, and only now I see how the years ran away.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were waiting to be sung. So many wild pleasures lay in store for me, and so much pain my dazzled eyes refused to see. I ran so fast that time and youth at last ran out. I never stopped to think what life was all about, and every conversation I can now recall concerns itself with me. And nothing else at all. Yesterday, the moon was blue. And every crazy day brought something new to do. I used my magic age as if it were a wand, and never saw the waste and emptiness beyond. The game of love I played with arrogance and pride, and every flame I lit too quickly, quickly died. The friends I made all seemed somehow to drift away, and only I am left on stage to end the play. There are so many songs in me that won't be sung. I feel the bitter taste of tears upon my tongue. The time has come for me to pay for yesterday when I was you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나온 국제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6,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약 113명당 1명은 난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난민들이 발생하는 속도도 점차 빨라져서 1분에 24명꼴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UN 난민기구 UNHCR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UN 난민기구와 난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민의 정의와 구분.
UN 난민기구의 역사와 활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난민의 정의부터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국제사회가 1951년에 채택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인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출신국의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할 걸 원하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내전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난민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개별적인 심사는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집단 전체가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요.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난민으로 간주하고요. 분쟁이나 박해 등 난민과 비슷한 이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강제로 고향은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 실향민으로 구분합니다. 또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주민이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근거로 고국을 떠난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일부 언론들은 최근 시리아 사태를 보도하면서 난민 대신에 이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난민 비호의 정의.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고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난민협약을 비준한 모든 나라는 박해를 피해서 자국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비호를 제공할 국제법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호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비호는 영어로 asylum입니다. 한국말로는 대개 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국제법이나 규정에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난민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총체적인 보호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강제 송환 금지가 가장 기본적인 난민 보호 비호 조치입니다.
유엔 난민 기구가 걸어온 길.
유엔 난민 기구 UNHCR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했고요. 유엔 난민기구는 이런 필요에 따라서 1950년 유엔총회에서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됐습니다. 원래는 3년간만 활동하고 폐쇄되는 한시적인 기구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3년 유엔은 난민기구의 임무 연장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연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가 유엔 난민기구 창설 65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65년간 약 5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출범한 첫 해에는 예산이 3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에는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또 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If you don't solve problems, problems will come to you. And that's a powerful message. It's a painful message.
네,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그란디 고등 판무관은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함께 난민 문제를 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나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긴급 지원으로는 깨끗한 식수와 식품, 위생시설, 보건 의료 지원, 담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핵심 지원으로 난민 등록과 비호 신청 지원에 대한 자문, 교육,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내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경연대회 현장 소리입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주최한 행사인데요.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잔뜩 상기되고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Oh my God, I see you on the YouTube and oh, I see you on the Facebook.
이 시리아 소년은 시리아에 있는 친구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자신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워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은 난민촌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자신들의 재능도 여전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렇게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은 난민들을 위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난민기구에는 9,700명이 넘는 요원이 있고요. 전 세계 12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에 가장 요원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치는 나라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와 이라크 등입니다.
전 세계 난민 실태.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5 국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는 6,5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념의 난민과 난민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 국내의 실향민 등을 다 포함한 건데요. 전 세계 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인구를 73억 5천만 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113명당 한 명은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 국내의 실향민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라는 5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로 국내외 난민을 모두 합친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1,10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난민기구와 난민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80% of employed Americans work on weekdays, either full or part-time, and the average workday is about 8 hours, Monday through Friday. So people do look forward to the weekend to relax and chill out.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주말만큼은 긴장을 풀고 한중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친구 마이크도 이번 주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ill out, chill ou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it's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th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weekend.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See ya. 제가 마이크에게 이번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My roommate and I are going to a local spa. 찜질방에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chill, C-H-I-L-L, out, O-U-T, chill out인데요. chill out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to chill out means to relax. 네, chill은 명사로 오한, 한기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just chill at home 또는 let's just chill out at home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는 뜻이 됩니다. chill out,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it's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we'r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weekend.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alright? 그들은 가끔 만나서 영화를 보며 편히 쉽니다. 그렇죠?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They sometimes meet up to chill out and watch a movie.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chill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오늘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니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어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 또한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오늘
But when it was all over, the statesmen went to discuss the peace treaty at Versailles, armed only with 19th century prejudices.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날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니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하게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The treaty dismembered Germany and its allies, the Austro-Hungarian Empire and the Ottoman Empire. These large and powerful states.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한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